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4장. 훗날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악마의 가르침은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을 통하여 온다. 이 거짓말쟁이들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처럼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다. 그들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도 마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내 가르침을 깨우쳐 주어라. 그러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그대가 쫓아온 건전한 교훈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속된 신화나 늙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들은 물리쳐라.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여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몸을 훈련하는 것도 조금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모든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 이 말은 참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힘써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하여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그대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삶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 들려주는 일과 간곡히 타이르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그대가 받은 영적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예언자들이 그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장로들이 그대에게 손을 얹어 주었을 때에 그대가 받은 것이다.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여라. 그것들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바쳐라.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라.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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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다른 모든 레위 사람 형제와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진화하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슬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을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리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 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요즘은 우리 신앙한다는 사람들조차 불확실한 현실에만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함께 한숨을 쉬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두고 가야 할 것들이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원한 것들은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것들을 잃었다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둡기 때문이거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은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형통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7, 8절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걱정되는 소문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진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절망을 가져옵니다. 특히 어떤 법에 걸려있는 문제라도 있으면 전화만 와도 놀라고 집배원이 찾아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다가 꿈자리만 이상해도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의 소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신장애자이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한 막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등등의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실업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개인의 운명이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뒤집을 수 없는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아무리 큰 소리치던 사람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목숨만 살려줍쇼. 죽음 앞에서는 연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소문에 두려워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이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못하면 어쩌나. 이 경쟁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타고난 외모에까지도 두려움을 갖는 나머지 수술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칩니다. 죄는 사랑의 대상도 두려움으로 봅니다. 범죄하고 숨은 아담의 행동에서 이런 것을 보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치사가 아니라 보장에 있는 안심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약속으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주시며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보이는 것들에서 위축될지라도라는 말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같은 격려를 주고 계심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죠. 폭풍 속에 공포로 떠는 제자들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가장 완벽한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할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리고 할 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누가복음 8장 5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땅의 어떤 고통도 형벌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들입니다. 엽기서 1장 13절 19절에 보면 그가 들은 소문은 하나같이 절망이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종들의 보고는 한결같이 나만 홀로 피안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15절, 16절, 17절, 19절 그 소식은 욥이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욥을 보면서 비로소 오늘 본문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0절에 우리는 흉한 소식에 반응하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불길한 소식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대신들이 모함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부터 얼마간 임금님이 아닌 다른 자기 신에게라도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법을 만들고 거기에 이 임금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안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속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믿음의 음성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들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다 달아 죽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위로자들이요 용감한 자들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사람의 삶에서 결혼처럼 중요하고 복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잠시 떨어지는 시간도 아쉬워서 결혼한 두 사람이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철부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더니 의젓한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은 결혼 생활이 지니는 그 복잡한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시적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들은 의미의 전달에 최대한 역점을 두신 듯합니다. 덕분에 이 말씀에 담긴 전반적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 원래 담겨있던 느낌과 의미를 최대한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9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히브리어 본문과 우리말 성경에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움막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옥상 한쪽 구석에 만든 방을 가리킵니다. 이제 히브리어 본문 구절을 따라서 구절을 읽어보면 더 낫도다 옥상 한쪽 구석에서 지내는 편이 하고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주택에서는 옥상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시면 그 방에 묵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말씀에서는 1층에 잘 꾸며놓은 공간보다 옥상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방에 거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외롭고 조용한 공간을 더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 설명이 히브리어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아, 세상에. 결혼한 남자가 옥상 한쪽 구석방에서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구나. 어떤 경우보다 더 나을까? 다투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어떻습니까? 잠언에 담긴 시적인 분위기와 문학적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솔로몬은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조건이 무엇일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랑에 빠지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남녀가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복된 결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결혼생활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이 나왔지만 때리는 남편 또는 무력한 남편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잠언을 쭉 같이 읽어가는 동안에 이 문제를 대하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 교회 설립 초기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부를 위해 바울 사도가 전해준 권면의 말을 읽어본 후에 잠언 21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이제 잠언 21장으로 돌아와서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식의 냉엄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멈칫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제가 성경에는 따뜻한 말, 긍정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정말 중요하죠. 개인과 사회에서 단점보다 장점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게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라기보다 외면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 할 때 가장 어려운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악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악, 내 안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꿈틀대는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송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께 힘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께 새로운 길을 소개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교회의 모습을 장밋빛으로만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아무리 좋은 이유로 모여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고 교회 운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사는 동안 사람이 속할 수 있는 최고의 기구 두 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눈을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착하게 살면 너희가 사는 세상이 낙원이 되지 않겠니? 하고 대책 없는 낙관 눈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죄 많은 세상에 모여 살기 때문에 주변에 악인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21장 10절 상반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마음가짐이지만 타인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양심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양심을 무시하면 손상되고 그것이 거듭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악인의 마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는 욕구, 의지, 생각, 감정 등이 온통 악에 물들어 뼛속 깊숙이 악이 스며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21장 10절 하반절에서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멈추게 합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엾지 않다라고 번역했네요. 히브리어로 전해지는 잠언을 읽을 때는 이러한 감성적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아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내 앞에서 항상 은혜를 입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제 마음 한쪽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재앙을 바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은 미움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자신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밖으로 향한 따뜻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웃사랑의 원칙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 영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 이런 부조를 본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지금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의 부조를 보고 하마터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만하기까지 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런 부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새번역에서 옮긴 것처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새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되고 그들의 교만을 볼 때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간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